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예술가든 역사적인 위인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의 삶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나 그들이 남기고 간 생애 업적을 당장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하면 철학이 떠오르고 모차르트 하면 음악이 떠오르고 세종대왕 하면 한글,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구도 이들이 남기고 간 가장 큰 공헌을 그들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하마드나 부처님 같은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이 인류에 공헌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충격에 참 무뎌져 있을지 몰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 그가 인류에 남긴 가장 위대한 공헌, 업적은 죽음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려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 외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치 않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종교가 세상이 가장 역겨워하는 이 치욕적인 사형 집행 도구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아서 이것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에 홍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마다 저 십자가를 달아놓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라. 그리고 너도 함께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 주님을 따라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외침을 당당히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길래 기독교는 저 참혹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것만을 자랑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합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즉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에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시간 가장 밝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무언지 몰라도 왠지 불길한 징조 같고 엄청난 큰 대재앙이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한 성경 구절만 예로 들면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정반대겠죠. 그것도 이처럼 대낮에 온 땅을 뒤덮는 어둠,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마치 출애굽 당시 아홉 번째 재앙, 너무도 칠흑 같아서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더듬을 만한 흑암, 그것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지금 유월절이죠 본문에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갈보리 언덕에 서서 이것을 쓴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백주 대낮에 어둠이 임합니다. 반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모스가 바라본 심판의 날도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는 가이사의 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대재앙이,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위에 지금 퍼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34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9시에 3시간의 어둠이 끝날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번 전부 비명을 지르다, 괴성을 지르다, 매우 강한 동사입니다. 기록 같은 3시간의 어둠 끝에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주님께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유기, 버림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사자인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주님께서 정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우리도 정말 그분의 버림받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행적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의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체포, 그리고 엉터리 재판, 채찍질을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치욕과 수욕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당당하고 의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분명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 이렇게 말씀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합니까? 맨날 듣는 그런 말들입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의 죄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인류 역사상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이 농축되어서 한꺼번에 주님에게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마치 어떤 우주적인 걸레 조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온몸으로 흡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그래서 가장 역겹고 경멸스럽고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오물덩어리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어둠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의 고난 속으로 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절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외쳐야 할 절규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외쳐야 할 그 절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외쳐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가 되어주셔서 나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절규의 의미를 한 방울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날 온 땅을 덮은 이 어둠의 의미는 이것이지만 그날 어둠이 계속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은 걷어지고 또 다른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발생합니다. 38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둠이 걷히고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뜻한다면, 찢어진 휘장은 그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드렸어야 할 완전한 그 순종을 대신 들어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임금님이 구하는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임금님이 구하는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 빚을 청산한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1급 대통령 훈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죄사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나 대신 받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복을 내가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교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자리를 맞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나처럼 취급하시고 나를 독생자처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절규하고 계신 주님, 나의 절규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저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대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듯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교환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죄와 이 죄를 먹고 마시는 부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단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온 존재가 죄에 물들어서 도무지 죄가 없다는 것, 무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반대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온 존재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숨을 내쉬는 모든 순간 그분은 거룩함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완전한 순종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진노의 잔을 맛보기 시작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영적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해 주시다니, 이렇게까지 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봐라, 저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래도 마시겠느냐.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마시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이죠. 겟세마네에서는 적어도 옆에서 졸고라도 있었죠.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찢겨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계시는데, 진노의 잔을 맛본 정도가 아니라 찌꺼기까지 모두 다 지금 마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옆에서 졸고라도 있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자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잔을 마시며 순종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순종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완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실패했던 아담, 그 장소로 바로 돌아가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아담이 처음 발견했던 것처럼 낙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 망쳐놓은 이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만물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신이 죽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죽음을,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옷으로 수치를 가린 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당한 후 저 어둠 속으로 내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나무에 대해서 순종하면 내가 정녕 살리라 하셨는데 주님에게는 이 나무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실패한 곳으로 주님께서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해서 저주를 가져왔고 이 모든 것을 아내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왜? 그의 신부를 대신해서 그의 신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주님에겐 순종의 대가가 너무도 가혹하기만 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끝에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순종할 거야. 결국에 내가 복받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된다면 순종할 거야.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했다면 살게 됩니다. 당장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순종하시면 이 지옥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고 불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숨을 죽이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의 대가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주님은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실지언정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정말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신비와 그 영광을 다, 아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한 방울도 남긴 것이 다 퍼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이 세상도 하나님도 모두가 주님을 버린 그 대재앙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것은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마치 가장 역겹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처럼 버리시는 동시에 이토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순종을 보면서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하시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졌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어떤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뜰들로 확장됩니다. 이 모든 뜰들은 결국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장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방인이면 맨 끝에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면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이스라엘 남자면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 성소까지 다 들어가려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끝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1년 중 단 하루, 욤키폴, 대속죄제 날, 그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두려워 공포에 떨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축 구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건축 구조 자체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접근 불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떠한 재물을 갖고 와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 뜻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이 제사를 들이시고 숨을 거두시던 순간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접근 불가.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이것을 완전히 찢으시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 두 팔을 벌리시고 죄인들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분을 통하여 나의 아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전히 성취했다. 더 이상 그 어떤 제사도 제사장도 손으로 만든 성전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완전한 의를 너에게 줄 테니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는 너의 죄를 원한다. 더 이상 보잘것없는 너의 벌레 조각 같은 의로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수치를 감싸 안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치와 죄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너를 나의 의로 덮여줄 것이다. 그 옷을 입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마음껏 달려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대재앙의 날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도 우리의 죄가 되셨을 때 저렇게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대재앙이 곧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 속히 피하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의 절규를 꼭 듣기 바랍니다. 왜 너의 죄를 붙잡고 죽으려고 하느냐?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여기에 달려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가 되어 너의 저주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나의 의를 입어라. 목사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나 살자고 주님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달라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사망이 묶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자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저기에 달리신 저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백부장처럼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정말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부디 이 고백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에서 터져나오길,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